오늘 출애굽기 37장입니다. 힘을 내시면은 두 장 남았네요. 두 장 남았는데 같이 한번 37장 전체를 읽을 텐데 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전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하고 이 성막 전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법궤 또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시은좌 그리고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한 과정인지 몰라요. 순금 덩어리를 쳐서 전부 펴서 가는 작업입니다. 뭘 만들어서 조각조각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이걸 두들겨서 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한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총책임자로 부살렐이 지금 지명되었는데 그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아마 안식하면서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전능자의 안식 아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온통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냥 뭐 사람들 시선에 묶이면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 언약궤는 잘 아시는 대로 법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서 불리는 궤죠. 그 법궤 안에 우리는 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 모세가 받아온 두 번째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뚜껑을 덮을 때 이 뚜껑이 이제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시연좌에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가 맞닿아 있는 연하여 있는 그 천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만드는 규례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 시연자의 피를 뿌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연자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 그 조그만 뭐 법궤비 뚜껑이지만은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면은 왜 그 시연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뿌림으로써 모든 죄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여기서 속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허락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아무리 이름만 부른들 하나님이 뭐 옆에 있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행히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형상화해서 학습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피를 뿌려서 대속의 피가 뿌려져서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연자에서 결국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가 이 벌써 성막 속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뿌려질 시연자의 뿌려질 피가 뭡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송아지의 피가 뿌려지겠지만은 그러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의 피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뿌려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 십자가 사건이 성막 속에 어떻게 비밀로 숨겨져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피가 뿌려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 간의 화평.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힘입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뭐예요?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시연자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 간의 화평이요. 따라서 교회란 화평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도대체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형제 자매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가족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남남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피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시연자에서 뿌려지는 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성막을 보는 이유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된 학습 가운데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그토록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실제 삶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어딥니까? 여전히 지금 중동 땅 아니에요.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정작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화평의 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곳 땅에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숱한 우리의 그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이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의지요, 영적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느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의지요 결단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그런 목표가 분명하고 그런 의지와 결단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듯이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체험일 뿐이죠.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되어야 할 때 그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하느냐, 이게 온통 관심사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까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피, 지금은 수송아지의 피지만 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성막 전체를 이해하고 성막 전체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아무리 이 성막 얘기 읽어봐요,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우리는 하나도 이게 몸에 체험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그러나 그들은 뭐 그냥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체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영적 결단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날마다 뭐 그리스도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또 우리는 뭐 수많은 무슨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해봐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어도 성막의 구조들을 이해를 한다면, 적어도 법궤와 시언자의 피뿌림의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달라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백성으로의 변화를 위한 것이지 그냥 이거 만들어서 무슨 예술 작품으로 그냥 전시해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맨날 보고 뭐 우리가 야 감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모로 상밀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까 우리가 언약 궤도 마찬가지지만 덕상도 진설병 상도 이게 우리가 이게 이동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이동을 감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 거룩한 것들의 손을 직접 대지 않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옮겨가기 위해서 전부 다 채를 꿰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채를 꿰어서 메고 가는 게 이제 이동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도 해체가 쉽진 않지만 다 해체해서 그리고 앙장이나 휘장 같은 것도 고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50개씩 만들어서 다 꿰었다가 또 풀었다가 이걸 다 꿰어서 또 채를 꿰어놓은 채로 들었다가 이런 걸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조립식이요 이동을 위한 그런 이동적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정성은 어때요? 날림입니까? 하나도 날림 아니에요. 늘 옮겨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소홀히 만든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살다가 여기 가면 대충 살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내일 저리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위해서 다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건 저 자리에 있건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도 변질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막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을 성소라고 성지라고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따라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소요 성지일 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더 이상 성지를 찾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궤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이걸 다 이동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사람이 어디를 또 성지 순례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지 순례 간다는 건 다 헛소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성지 순례 우리가 다니는 거죠. 역사적 유물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곳이 성지여서 더 이상 찾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셨고 성막을 통해서 날마다 분향을 단해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날 떡상에 진설병상에 떡을 갈아 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성지 어디 없나 거룩한 곳 없나 영험 있는 곳 없나 어디 뭐 기도 잘 듣는 그런 곳 없나 뭐 그러고 찾아다니는 거죠. 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떡상 여기 떡상에 있는 것은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되면 또 새떡으로 갈면서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 뭐예요? 등잔대를 보고 나는 빛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고 떡상의 떡을 보고 나는 빛 떡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찬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만드는 것 이 떡상을 만드는 것 이게 다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도 죽겠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또 등잔대가 있는 이유 아닙니까? 자, 등잔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기 보니까 다 한 덩이로 되었어요. 그죠? 이걸 나중에 이 등잔대와 불똥 그릇 심지 자르 가지고 담는 그 불똥 그릇 그다음에 자르는 거 이거 이제 불집게 심지어 자르는 거. 이걸 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35kg 이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 가지 가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메노라는 우리가 그 보면 알죠.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쳐서 만드는 그 정교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걸 정교하게 쳤겠어요. 이걸 초대 일곱 개를 짜맞춘 게 아니라 하나를 쭉 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연금술의 그 정도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지.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 부살렐이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작은 헌신들을 쪼개놓고 보면 아무런 헌신도 아니에요. 표도 나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아무것도 뭐 변변찮은 수고예요. 그러나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 많은 헌신을 다 모으고 그 많은 수고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탄생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란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의 헌신, 그 헌신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헌신이 쌓여서 성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빚어져가고 지어져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헌신이 없으면 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많은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요.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드러난다.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뭐 아름답겠어요. 뭐 그렇게 부담을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시대에 교회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뭐.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래요. 예. 우리만 안 드러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만 안 드러나면 됩니다. 사실 목사가 안 드러나야 되는 정상이죠. 부살렐이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쭉 주도했는데 이름이 여기밖에 등장 안 합니다. 나중에 역대상에 이제 우리의 족보에 들어갈 때 잠깐 족보에 한 날 언급될 뿐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그 이 나중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성전을 짓기 전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이 놋 제단이 소개될 때 잠깐 부살렐 이름이 한번 언급되지만 한 번도 이 부살렐에게 조명이 가해진 게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주어지는 이 대역사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부살렐에게 조명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오홀리압에게 조명받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잠깐 등장할 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잠시 뭐 쓰임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부살렐은 어떻게 보면 전심을 다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성막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살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았다고 굳게 믿어져요.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려진 사람이었고 그는 어쩌면 이렇게 이 정교한 작업, 이 엄청난 작업들을 했지만은 단 하나 부살렐이 어찌 자기 몫을 주장하거나 자기 소리를 내는 게 들리지 않아요. 어쨌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왔다 가는 거 소리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소리가 나니까 또 다음 주부터 또 모이지 말래네. 오늘 또 잠깐 보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비대면이에요. 또 뭐 모이지 말래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려면 좀 지하교회 해야죠. 그래서 작년에 지하교회 책을 세 권 읽은 거 아닙니까?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이번에 또 비대면 들어가면 그 지하교회에 관한 책 세 권을 다 읽으세요. 지금은 그런 때를 준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뭐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뭘 지나가요? 여러분 안 지나갑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오늘 이 올 사태를 다 이미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오래된 미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임재할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허락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장막 치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어떤 장막을 치도록 내어드렸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린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소리 안 납니다. 소리 날 일이 없어요. 예,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 이걸 한번 읽고 마칠 텐데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다 법대로 했어요. 제 마음대로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만든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전체가 탄생했을 때 감동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걸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살렐도 아니요, 올리압도 아니요, 헌금한 사람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오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이 드러나야 하듯 우리의 삶 전체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디자인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디자인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막의 존재 이유예요. 십자가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 또 예배도 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드러났듯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제 욕망대로 제 생각대로 살고 싶은 충동에 늘 휘말립니다. 한번 성깔 부리고 싶고 한번 성질 내고 싶고 한번 목소리 크게 고함도 질러보고 싶지만은 주님, 제 인생 제 안에 주님 등잔대를 밝히시고 떡상을 만드시고 법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뜻 이루어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막처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성막의 부분 부분 그 형상과도 같은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